두 사람이 만나요. 면접관 대 면접자로 만나건 직업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고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라든지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해.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들어. 그러면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자기 말을 들어준 사람을 좋게 평가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멋있는 말을 하고 대화를 주도하고 하는 것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러면서 진짜 이 사람 말을 내가 경청하잖아. 그러면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현재 있는 직장에 들어올 때 면접관이 한 다섯 명인가 들어왔나 그랬어요. 줌으로.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네끼리 막 티키타카가 이루어져. 얘기를 하다가 내가 뭔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뭔가 이거는 조금 토론을 해봐야 될 문제로 느껴졌나 봐요. 그걸 내가 무슨 뭐 계획해서 던지겠어요? 그거를? 그냥 나는 어떻게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막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사람이 아니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서 막 자기네끼리 막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 나한테 질문도 안 해. 근데 끝나니까 저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 물었다고 내가. 아저씨들 왜 자기네끼리 티키타카 해?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하더니 그때 분위기 좋았다. 그래. 면접자였잖아. 그때 좀 분위기 좋아서 이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런 게 실제로 되게 자주 일어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딱 들을 때 이거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막 보여주려고 내가 똑똑하다,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있다, 나는 이런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보여주려고 막 하면은 그게 이제 면접 장소를 떠나서 뭐 동료들끼리 얘기하는 거라든지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라든지 내가 막 보여주려고 막 하면은 조금 피곤해. 그 반복되면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되게 눈빛을 똑바로 쳐다보고 되게 들어주고 내가 리액션을 하면 사람이 말할 맛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 말할 맛이 나서 내가 말을 많이 하면은 이 사람은 거의 말한 게 없는데도 나는 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영업에서 필요한 기술인데요. 영업에서 많이들 그렇게 하죠. 제가 이제 영업을 당하는 입장에서 좀 파워풀한 영업 사원이다라는 걸 느꼈을 때는 이 사람은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영업을 해? 라는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뭔 말할? 아니 이렇게 얌전한 분이 어떻게 영업을 하겠다고 왔어? 라는 느낌이 들고 그 사람 막 팔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얘기하면 좀 막 들어요. 마치 팔려는 의도가 없는 사람처럼. 근데 그러다 보면 누가 내 얘기 들어주잖아요. 눈 반짝반짝하면서 내 얘기 들어주잖아요. 그럼 내가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면서 막 하면서 자세도 바뀌어요. 막 이러다가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막 이러고 얘기해. 이러고 얘기하다가 아니 뭐 그래서 뭐 오늘 파는 거 뭐예요? 그거 하나 삽시다. 이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진정한 소통은 귀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챕터에 나왔던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러고 책 제목이 아흔에 바라본 삶이에요. 아흔에 바라본 삶. 나인이. 근데 이제 이 책을 쓴 분은 책 속에 맞냐고요. 책 갖다가 이제 지지고 벗고 요리를 하는 거지. 이분이 보니까 뇌졸중에 걸렸다가 몇 년 전에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골든타임 안에 들어가면은 살잖아요. 사람이 다시 살았는데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두 달 내로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을 때는 아마 살기는 어려울 거다. 그게 의사의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이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살았네. 아침에 딱 눈 떴어. 창으로 햇빛이 들어와. 여기 살았구나. 안 죽었구나.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자기가 되게 에너제틱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쓰는 건데 그래서 나이 90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다시 살아나서 언제든지 뇌졸중에 다시 걸려서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읽으면서. 진정한 소통은 귀 기울이는 것이라는 챕터인데 소개팅 제가 기분 좋아져서 떠들고 온 경우 생각보다 승률 낮고 그냥 예의상 열심히 들어주면 우리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저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형들보다는 여러분 좀 제 얘기 좀 해도 돼? 저는 사실은 형들이랑 동생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형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 뭐 같은 과의 선배들이나 그런 걸 동아리 선배들이나 했을 때 선배들은 나를 조금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동생들은 형들에 비해서는 동생들이 나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되나 되는데 나는 형들을 만나면 편해. 저는 형들이 편하거든요. 근데 동생들이 좀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동생들은 나를 판단할 것 같아. 뭔가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나를 평가할 것 같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동생들을 만나면 저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들이 좋은데 형들이 나를 안 좋아해. 아 진짜. 괜찮은지 나이 먹었어. 예. 아이고 좀 솔직한 얘기하면 나는 형들 만나면 재밌어가지고 막 그냥 얘기하고 막 확 짜질 걸 떠들고 가. 그럼 그다음부터 슬슬 나를 피한다니까. 아주 슬금슬금 아주 불편한 기색을 비친다니까요. 근데 동생들이 있을 때는 아 동생들도 불편. 아 또 이거지. 예, 두 시간 있으면 또 힘들겠구나 그러고 동생들이 있으면 조심하고 해. 그럼 나중에 또 만나지. 근데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진정한 소통은 귀 기울이는 것. 요거를 들으니까 그게 조금 비슷한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들이랑 있을 때는 그냥 얘기 좀 들어주고 그냥 그렇게 하지. 사람이 편하지 않으면 말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 얘기 중에서 조금 귀에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잘못한 기차가 때로는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이게 인도 속담이래요. 이 사람이 자기가 옛날 같으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맞다고 생각 안 했을 텐데 자기는 지금 너무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거든요. 잘못된 기차가 때로는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근데 이게 이미 저 레드님이 말한 것처럼 이미 사실 많이 나와 있는 말인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대충 이렇게 좋은 말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내 삶에서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준비하던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어. 그래서 아예 다른 걸로 취직하려고 그래. 이제 그럴 때 잘못한 기차가 때로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를 내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느냐. 괜찮다라고. 그게 이제 어려운 것 같거든요. 쉽지 않은 얘기 같거든요. 잘못 기차를 탔기 때문에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를 뭔가 실험실 식물 대 야생의 동물.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특히 한국의 젊은 층은 인생을 나도 사실 나도 그거의 대표 주자였고 인생에 대한 관념이 이거예요. 식물이에요. 식물. 강낙홍을 심어요. 강낙홍을 심으면은 최적의 조건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 심었을 때는 흙이 촉촉해야 되고 싸게 나면 그때부터는 빛이 비쳐야 돼. 근데 또 너무 세면 안 돼. 습도는 어느 정도. 그 얘가 좀 더 자라? 그럼 그때는 빛이 조금 더 세지고 비료 같은 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최적의 조건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실험실 식물이죠.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고 잘된 게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강낙홍이 자랄 때 빛이 오고 물이 오고 이런 게 어떤 건 잘못되고 어떤 건 잘되고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기차가 때론 목적지로 데려다 준다는 틀린 말이죠. 이 시각에서 보면. 뭘 잘못한 기차가 어떻게 목적지로 데려다 줘. 그래도 제대로 기차 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삶이라는 거는 실험실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학교를 다니거나 그런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직 준비, 취직 이렇게 되게 정형화된 걸로 가기 때문에 각 레벨마다 최적의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기 되게 쉽겠지만은 인생은 오히려 야생의 동물에 가깝다. 랜덤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한테 오고 그 랜덤하게 일어나는 사건은 나중에 돌아보면 좋다, 나쁘다 딱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뭐 멧돼지가 조금 성장기에는 그래도 영양이 많이 오는 게 좋잖아요. 근데 멧돼지가 못 먹었어. 아 그럼 저또 멧돼지 망했네. 근데 그래 봤자 못 먹은 멧돼지가 여기서 살고 있고 잘 먹은 멧돼지가 저기서 크게 살고 있는데 포식자가 나타나서 얘를 먹으면 나는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적어도 나를 죽이는 쪽으로 일을 작동을 하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잘 먹었어도 아니고 잘 못 먹었어도 아니고 그냥 비가 와서 한쪽이 물에 잠겼어. 그럼 막 다른 쪽으로 떠나가고 거기서 또 먹을 거를 찾아 나가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통제되고 최적의 조건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점점 더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 인생이라는 게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그 조건에 맞춰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이구나라는 거를 자기가 알게 되죠. 자 근데 채팅 좀 볼게요. 그건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뭔? 목적지가 어딘데? 내가 잘 설득을 해낼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예요. 잘못한 기차가 때로 목적지로 데려다 준다는 거는 내가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데 잘못 타서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걔가 똑같은 목적지로 데려다 준다는 인상을 주겠지만 사실 저는 진실은 내가 있는 데가 목적지야. 알고 보니 내가 현재 있는 자리가 목적지였어.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모든 기차가 다 맞는 기차였어요. 저는 이게 사실 정확한 인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 목적지 가고 싶었는데 지금 잘못 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기차가 나를 이리로 데려다 주네. 가 아니고 내가 있는 곳이 목적지야. 지금 현재의 내 상태가. 그리고 나한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여기로 오기 위한 기차였어. 라는 게 저는 정확한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책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좀 승진하고 회사 일을 많이 하고 싶어. 뭐 경영에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회사에서 취직을 했대요. 근데 자기는 미국 오피스에서 일해서 여기서 쭉쭉쭉쭉 승진하고 싶었는데 싱가포르로 보내고 싱가포르에서 또 괌인가 어디로 갔대요. 아무도 없는 데로. 그래서 거기서 한동안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가 나왔는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괌에서 일하던 거를 썼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오고 반응이 오다 보니까 자기가 했던 경험을 나누는 얘기를 하니까 뭐 이 사람이 말빨이 좋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책도 내고 강연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경영 사상가의 길을 걷게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전혀 자기가 뜻한 길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이건 것 같아요. 잘못한 기차가 때로는 목적지를 데려다 준다는 거는 자기 긍정인 것 같아요. 자기 긍정.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채팅 한번 찍고 가지요. 도달할 게 없고 이미 다 깨달아 있는 상태라는 건가요? 제가 요즘 불교 철학 얘기했지만은 그 너무 이미 나는 깨달은 상태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추상적으로 느낍니다. 아나다예요. 저런 적어도 저한테는. 그냥 철학은 철학이고 일상은 일상이에요. 제 생각에는. 일상의 사건들은 일상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 철학의 언어를 바로 가져와서 그 일상의 문제를 심적으로 해결해보겠다는 건 저는 좀 파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해도 됩니까? 챕터 제목이 언제나 진실을 말해야 삶이 편해진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30대 초반부터 머리가 많이 벗겨졌대요. 근데 머리가 많이 나가도 이 정수리 부분이 나가니까 옆에 머리를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빗으로 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좀 덮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덮고 다녔대요. 다녔는데 그 자기가 이제 알던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목사님 부부 중에서 그러니까 노부부죠. 노부부인데 거기서 부인분이 되게 따뜻한 분인데 되게 따뜻하고 너무너무 챙겨주는 분인데 또 되게 직설적인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앉아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이 사람 이름이 찰스거든요. 찰스 핸디예요. 저자 이름이 찰스 핸디인데 갑자기 훅 들어가는 거야. 제가 읽을게요. 찰스, 당신이 대머리라는 건 알죠? 우리 모두 알아요. 당신 나이에 머리털이 없다는 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하지만 빗질로 가려서 대머리가 아닌 척하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도 속이지 못할 뿐더러 스스로 웃음거리가 될 뿐이에요. 그러지 말아요. 이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대요. 이 찰스가. 이 저자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 가장 어떤 숨기고 싶은 부분을 나 너 알아. 너 그런 거 다 알지. 그거 하지 마. 그렇게 딱 가리지 마. 그리고 딱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그러고 밀어버렸대요. 여기를. 그래서 다 밀고. 근데 미니까 너무 편했대요. 자기가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없고. 이게 보일까 말까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나는 이렇다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이 해방감을 느꼈다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 이제 언제나 진실을 말해야 삶이 편해진다. 이제 그 책의 챕터의 부분인데 더빙 투 있잖아요. 더빙 투. 찰스. 당신이 대머리라는 거 알죠? 우리도 모두 알아요. 이게 너무 웃겨. 여기 데이빗이었으면 좀 더럽혔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책 얘기를 했는데 아 찰스님 대머리만 기억난다고요? 아 라이브 조졌네. 이거를 초반에 하고 심각한 얘기를 뒤로 했어야 되는데 심각한 얘기를 먼저 때린 다음에 웃긴 걸 마지막에 때리니까 그냥 책이 그냥 책이 그냥 그거밖에 안 남네. 지금 라이브 조진 것 같은데 이거 뭐 이거 영상으로 쓸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마지막이 너무 강렬하죠. 예. 그러면 여러분 예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요. 예, 여러분 그럼 살펴들 들어가세요. 네.